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생각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기뻐하는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는 설명을 받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기도 전인 그저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때뿐인데도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그 살아있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개인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실존에 종종 자주 이렇게 제한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물론 중요한 본질로 갖고 있지만 더욱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 하는 증거로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논할 때에도 예를 들면 로마서 3장으로 가셔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보다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구원이 허락될 수 있었는가 하는데 이 본문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고 그에게 범죄한 인류를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해결하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사실을 외면했다든가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든가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주권과 책임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설명을 할수록 어렵죠. 우리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를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혹해합니다. 우선 그가 받은 시험 자체가 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여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잘해주기 때문에 가진 신앙이지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아도 그 신앙을 가지겠는가라는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디 두고 보자라고 마치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려움을 당하자 밤낮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매 장절마다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살아있게 된 것을 후회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은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앙이 보상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가? 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신앙이 그런 보상적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 그 시험을 받아들이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겪는 동안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시험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삶도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출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창조주라면 그가 만들고 그가 허락한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이 이제 욥의 그 불만이요, 도전이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막판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전부 이상한 얘기하시죠. 하마가 어떻게 사나 봐라, 악어가 무슨 치약 쓰나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신실하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답하시는 것으로 욥이 항복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보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신실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고 그를 저버린 인간들의 범죄를 그 죄값으로 처단하고 벌주고 심판하는 것으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참으시는 그래갖고 회복하시고 고쳐놓으시는 분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우심은 창조주의 책임자로서 주권자로서의 의로우심이요, 그래서 범죄하고 실패한 인류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고쳐놓는,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한 개인의 운명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책임 아래, 능력 아래, 보호 아래 있는가를 증명하는 역사적이고 유일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인류와 역사와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신실함과 의로움과 변함없으심에 대한 증거요, 의지요, 해결하시는 손길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런 차원에서 한 개인의 영혼과 인생과 운명을 회복하고 책임지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사는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나 어떤 경우나 어떤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과 동일하게 늘 우리를 지키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건에서나 어떤 목표에서나 어떤 가치에서나 언제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은 사랑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주체입니다. 사랑이 근거요, 본질이요, 또 목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아무리 천상적이고 신비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이혼,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열정 이런 것은 다 기독교에서는 무슨 본체가 없는 것이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요한일서에서 가장 큰 주제로 다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하심과 존재하는 방식과 통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행하신 일이나 또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또는 실존에 찾아오시는 모습에서 어느 것도 사람과 분리돼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되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것이 우리를 목적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것이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게 하셨으며 마침내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다든가 혹은 그들을 통하여 경고를 한다든가 혹 질책을 한다든가 혹 심판을 명한다든가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경고하며 사랑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보다시피 그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그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하는 속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특성짓고 우리와 약속하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묶으신 것에 근거하여 그 아들을 설명하는 것 같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와 역사를 망라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책임을 수행하시는 성격을 증언하는 것 같이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의 어느 경우 어떤 사건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로서의 신실하심을 중단하시는 적이 없다.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그때 한번 예수를 보내신 것으로 역사와 개인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될 뿐이지 항상 언제나 모든 이의 모든 사사로운 경우와 사건과 사건 속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설명되는 구원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신자들의 신앙을 명하는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는 세 사람뿐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처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이라는 개인 한 개인의 영혼과 운명으로 이렇게 좁아질 수 있듯이 그것이 온 우주와 역사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의 통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문제가 보상에 관한 논리로 자꾸 얽매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복받을 만하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게 만족스러울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할 자격이 있고 또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낙관적이 되고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부족하면 자신의 이 미래가 의심스럽고 동시에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라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불평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 구절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언제 오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늘 확인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신자가 된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셨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때야 깨달을 뿐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 그 낮고 천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자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실패와 자책과 자폭과 비통과 체념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진 자리까지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지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말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 아시죠? 그 아들을 언제 줬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찾아오는 주심이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포기한 자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지는 가장 큰 우리의 깨우침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찾아오시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념이나 약속이나 말 정도가 아니라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까지 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배받는 백성의 현실에 오사 고난의 인생을 사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오사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실체이며 그 약속과 진실하심을 증명해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주께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타나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정황을 예수 안에서 책임지고 보장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소망이 되고 책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함과 능력을 보아싸우니 우리로 우리의 삶을 또한 주 앞에 바쳐 사랑 가운데 순종하게 하사 예수 안에서 허락한 영생과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